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 통일.
예상했던 것과 영 딴판인 결과가 나올 때 흔히 아이러니라는 영어를 쓰곤 합니다. 현실에서 이 아이러니의 예를 들면 연속극이나 영화, 코미디보다 더 아이러니한데요. 영국의 세계적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몰래 참가했는데 겨우 20위를 했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아 기록까지 세웠던 사람은 결국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사망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은 서재에 전화기를 두지 못하게 했는데요. 일하는 데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인쇄글자를 지우는 화이트 수성펜을 발명한 사람은 오탈자를 제대로 지우지 못해서 비서직에서 해고당한 여성이었고요. 이렇듯 인생이란 아이러니의 연속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뒤를 향할 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예측불허 인생이지만 웃을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청춘통일 시작합니다.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에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무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아, 좀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 한 분이.
네.
갑자기 창문을 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시끄러우니까 통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근데 또 제가 목소리가 또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 미안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좀 그분을 보고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네.
벽면에 적힌 아파트 이름을 봤거든요.
네.
그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였어요?
네. 참 신기하게 아파트 이름이 함성이었습니다.
함성? 네. 예, 소리 질러 그 함성이요.
네.
아니, 어쩜 이름이 함성이.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거기서는 막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은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주의를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 이름이 막 정막. 뭐 침묵, 정숙 뭐 이런 이름이었으면은
네.
더 억울했을 텐데 함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저한테 시끄럽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 도입 얘기했을 때
네.
아이러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에디는 저처럼 이렇게 아이러니한 경험담이 없나요?
아, 네. 뭐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언니가 있었어요.
비혼주의자였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비혼주의자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지내는 모임에 나갔는데 어머나 어떡해요. 거기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비혼주의자 둘이서 결혼을 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언니 평소 지조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겠다 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자 1년 만에 또 아기도 낳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고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 맞죠?
네. 진짜 아이까지 낳으셨군요.
네.
그 두 분도 그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두 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진짜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를 인생이지만
네.
또 그렇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또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어떨지를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그럼 청춘통일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에디가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경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 청년 박성남 씨의 마지막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 드린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네.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영상 찾아왔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이 신년 계획 세우는데 정말 열심히거든요. 테디 에디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한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정한 건 있어요. 뭐 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는 1차적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저도 세부적인 거는 지금 짜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내적 갈등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은 연말에 가서 못 다 이뤘을 때 그 좌절감이 힘들 것 같아서
맞아요.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딱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취사 선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또 안 그래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네.
다음 주에 주선을 해준다고
네. 네,
해서 연초부터 제가 신년 목표를 이루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 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가 특히 올해 중요한 계획이에요.
네.
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에 항상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좀 알차게 쓰고 즐겁게 지내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좀 한마디로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거죠.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좀 단둘이 오붓하게 놀 수 있는 반려동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다양한 반려동물들의 영상입니다.
이전에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네.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까지는 들어봤는데요.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은 더 다양한 동물들을 키운다는 말이겠죠?
네. 인생을 함께하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요즘에는 토끼, 돼지, 고슴도치, 뱀, 심지어는 미어캣까지 키운다고
네.
하더라고요.
와, 네.
이런 동물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이제는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밖에 안 키워봤는데 에디나 테디는 이런 반려동물 키워본 경험 있으세요?
네. 에디는 많을 것 같습니다.
왠지 동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도 이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보통은 북한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많이 키우거든요. 그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북한에 있을 때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는 못 잡아먹게 정말 엄마 아빠가 잡을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정말 학교도 안 가고 개만 지키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네.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저도 정원 씨처럼 대학교 다닐 때 자 독립해서 살았거든요.
네.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좀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웠었죠. 이름이 토비였는데 영어로 그 뭔가 작고 귀엽다는 뜻인데
네.
네,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견종이 푸들 견종이었고 네. 그래서 파마한 것처럼 되게 털이 뽀글뽀글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 아이를 키웠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외로워서 데려왔는데 나중에는 강아지가 외로워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24시간 사람이 있는 집에 보냈어요. 그 강아지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게 더 제가 행복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냈네요. 네.
네.
눈이 좀 많이 슬퍼지셨어요.
네.
저는 그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예전에
네.
어렸을 때 달팽이를 잠깐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달팽이가 저는 진짜 조그만 때부터 키웠는데요. 얘네가 그 크기가 날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네. 많이 커져요.
얼마나 네. 커져요? 손바닥만 해지나?
진짜 예. 정말
그렇구나.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얘네들 집에 없어. 그래서
막
찾아보면은 막 집 어딘가에 붙어 있고 그래요. 얘네들이 탈출도 잘해.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찾았어요. 달팽이를. 네. 근데 뭘 먹고 있는 거야. 어. 자세히 보니까 어? 제 상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얘네 더 이상 이제 내가 키우면 안 되겠다.
초등학생 테디 상처받았어. 네.
아니, 내가 소중하게 받은 상장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참 상처를 받고 네. 내가 키우면 안 되겠다 하고 방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좀 반려동물의 영상도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색 반려동물들의 모습은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욱 인기가 많은데요. 지금 들려드릴 영상의 주인공은 양이 아빠라는 분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정작 키우는 건 고슴도치와 햄스터인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고슴도치에 대한 35가지 진실을 알려주는 영상 조금 듣고 오시죠.
알아도 쓸데없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고슴도치에 대한 35가지의 진실. 빠밤. 고슴도치는 약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셨을 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은 미안해.
가시에는 소량의 독이 있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제로 고슴도치의 가시에 독이 있다라는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슴도치를 만지면 몸이 간지러우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 때문에 그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쏘니기를 만지면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슴도치를 파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신 독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독사의 독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즉 고슴도치는 천적이 없는 킹 갓 깡패 동물입니다. 오히려 작은 벌레나 곤충들이 위험합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슴도치의 가시를 자르게 되면 그 안에 물이나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수컷에는 배꼽이 있습니다. 귀엽죠? 사실 수컷의 배꼽은 생식기입니다. 예, 고추요. 고슴도치는 설치류가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분류부터 다른 동물입니다. 고슴도치의 최대 시속은 약 19km/h입니다. 시속 19km/h는 전동킥보드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산책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물론 강아지처럼 같이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어느 한 공간에서 풀어놓고 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아, 네. 야, 이건 정말 고슴도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아무도 모르는 35가지 진실이었네요.
네. 정말 엄청난 속사포네요. 계속 귀에 때려박네요. 네.
말을 네.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또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네.
확실히 이전에 애완동물의 개념보다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내 새끼를 키운다는 느낌이 드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 한 마리의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슴도치라는 동물도 살면서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낯선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좀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은 가시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도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또 예뻐하는 모습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를 키울 때 뭐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뭐 혼내거나 어르고 달래면서 키울 수 있다지만 이 고슴도치와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말 안 통하는 동물과 소통을 하려면 진짜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좀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들려드릴 영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네 가지 유형인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듣고 오시죠.
어떤 유형이 첫 번째로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은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시작부터 뼈를 때리시는데
제가 말하는 그 돈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는 뭐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반려동물한테는 최저질의 것을 제공하지는 말라는 뭐 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먹는 쌀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강아지 사료는 키로당 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 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kg를 살 거면 한 9만 원에서 11만 원 이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두 번째 어떤 유형인가요?
굉장히 많은 파양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 알레르기라고 해봤자 뭐 가렵고 좀 재채기 정도 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알레르기가 정말 심해지면 그 알레르기로 비롯한 합병증,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고양이가 이렇게 더 심하게 물거나 하는 경우에는 쇼크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사람.
10시간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게 비우지 않나요?
네, 근데 다녀와서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주면 좋은데
네.
그것도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산책이 당연히 중요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산책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신다든지 뭐 쓰다듬어주신다든지.
네 번째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외롭다고 함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이 외롭다고 그 동물이 치워줄 순 없거든요. 뭐 자기 외롭다고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그럼 나중에 내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반려동물이 끔찍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려동물도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돈 없는 사람,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장시간 집을 비우는 사람, 외로워서 키우려는 사람, 이렇게 네 유형을 소개한 거죠.
네.
이 동물 사료값이나 병원 진료비가 워낙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알레르기나 외출 시간 같은 조건은 몰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히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조건들이 정말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 이유가 좀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동물을 키우는 건 정말 좀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정말 부지런한 친구들만 동물을 키우더라고요. 좀 북한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개념이 익숙한 편인가요?
북한은 이제 반려동물 개념이 좀 익숙치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어떤 반려동물보다는 그냥 어떤 고기 대용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걸 또 장려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이 고기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토끼나 돼지, 개를 많이 키우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반려견, 뭐 반려동물 개념보다는 그냥 고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동물인 거죠. 네. 키우는 동물이네요. 쓰는 동물이 아니고. 네.
그렇구나.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개는 많이 키운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개는 남한과 북한에서도 익숙한 동물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좀 친구 같은 역할을 해온 그런 동물인데요. 남한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반려견의 인구가 약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개에 대한 상식, 훈련법, 성숙한 반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요즘 남한에선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됐죠. 바로 반려견 조련사 강용욱 씨입니다.
네.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듬TV의 영상 들려드릴게요.
무무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질문이에요.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을 때 제가 먹는 척을 하면 먹더라고요. 진짜 주인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걸까요? 이러다가 물려요.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너가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다시 먹을게. 이라는 행동은 분명히 강아지들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탕 갖다가 내가 한 개 더 먹을래. 뭐 나 먹는다 이런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반려견들은 음식은 전부 다 경쟁이고 생존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강아지하고 경쟁하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벌써 보호자님과 반려견 간의 신뢰관계에 엄청난 혼해를 줘요. 뭐 식탁에서 뭐 먹다가 밥풀이 뭐 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강아지는 그 밥풀을 발견한 순간 이거 내 거야. 보호자 근처에 못 오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던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파 옆이 될 수도 있고 발코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그곳에 보호자하고 같이 있게 되면 강아지가 긴장을 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보호자랑 경쟁했던 곳이니까. 근데 저 정말 이거 위험한 행동이고 득이 없어요. 아셨죠? 우리 무무님 이거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사료를 잘 안 먹으면 간식을 적게 주세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반려견 조련사 강영욱 씨는 그 개들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로요. 견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분이죠.
네.
그 아무리 성질이 나쁜 개라도 이분이 조련하면은 온순하게 변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인데요. 여기 영상에서도 밥 안 먹는 강아지가 뭐 뺏어 먹는 척하면은 더 잘 먹나요? 이거였는데.
네.
뭐 질문도 좀 신선한데 답변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주인과 동물의 신뢰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장난 같은 사소한 행동도 동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서 확실히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결혼할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반대하면 결혼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애정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네. 네, 30%라니까 너무 놀랍네요. 앞서서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뭐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거나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내가 있는데 왜 외로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동물은 달라요. 주인의 분위기를 되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있으면요. 자기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지고 똘망똘망해져가지고 제가 기운 없이 침대에 앉거나 누워있으면 옆에 쑥 와서 이렇게 안겨요. 근데 이 뭔가 따뜻한 온기를 가진 애가 와서 이렇게 쑥 안기면은 부모나 남자친구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는 느낌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네. 테디는 잘 모르시겠네요. 왜 이렇게 네.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지.
그렇죠. 예,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지도 않았고 또 여자친구도 충격... 없어봤기 때문에 둘 다 잘 모르겠네요.
달팽이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네. 네, 저도 에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람과는 다른 그런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는 워낙 복잡하고 많은 감정 소모도 좀 필요하고 여기에다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교류 자체를 좀 자제하는 경향도 요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와중에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게 반려동물들로 향하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들었던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되는 유형에서도 등장했지만 외로워서 키우면 안 된다고도 했었잖아요.
네. 네.
마음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키우려는 건 아닌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 보험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진료비가 나오는 보험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 보험 대신 적금을 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네. 들었어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네.
네.
이런 모습들은 좀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만큼 인기 있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죠. 고양이 키우는 네. 분들을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고양이의 성격이 워낙 도도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떠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별명인데요.
맞습니다.
구독자 346만 명을 가지고 있는 크림 히어로즈의 고양이 목욕하는 영상 듣고 오시죠.
우리 코코가 목욕을 할 거예요. 코딱지도 좀 뜰 거예요. 자, 우리들 일을 해라. 코코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이랑 인사해. 잘 봐. 잘 보면은 약간씩 다르게 개성이 있어요.
안녕, 나는 우리 일이야.
고양이, 목욕을 시작하자.
안 돼, 요즘 이렇게
엄마 그래서 내 그럴 줄 알고 찢어져도 되는 티셔츠를 입었지. 엄마가 네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어차피 그 금방 포기할 걸 왜 도망가려 그랬어.
정말 고양이한테 혼잣말을 하고 목욕을 하면서 또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네.
마치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네, 이 집사가 이렇게 힘들매도 키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 목욕하다가 고양이가 뛰쳐나가고 이 주인님 등에 올라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은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일기 브이로그 같은 형식인데요.
네.
동물과 장난을 치거나 외출하거나 또 들으신 것처럼 목욕하는 사소한 모습도 하나의 콘텐츠가 이제 된 거죠. 제가 동물을 키운다면 이런 영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경쟁이 하는 상대가 사람도 아니라 이제는 동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유일한 유튜버죠. 에디도 나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좀 동물과의 일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네. 이게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동물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꼭 네. 이겨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유튜버가 되려면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누군가의 구독자는 뺏어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은 뭐 무궁무진한 그 매력을 더 품고 있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상대로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네. 에디가 동물을 키우시면 에디처럼 되게 활발하고 또 강렬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만약 키운다면 뭔가 활발하고 강렬한 치타 한 마리를 키우고 치타. 싶네요.
잘 어울리는데.
네. 목에다가 군목걸이 네. 아주 두꺼운 거 걸어주고 막. 네.
동물과의 브이로그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요즘 세상을 잘 담은 그런 영상들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이 되기 위해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인 28살 탈북 청년 박성남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요? 정말 한 해가 네. 지나서 그런가 왠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성남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과외도 봤고요. 네. 근데 또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축구도 다녀왔어요. 취미 생활로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데 네.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 서너 골 넣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축구를 하셔가지고 한 두 달 동안 몸도 누우셨다 그랬는데 네. 역시 남자는 축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방학기 또 시작했잖아요. 네, 방학에는 뭐 푹 쉬고 놀아야 되는데 뭐 방학에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들을 때 네, 숙소가 제공되거든요.
예.
네.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력이 많이 낮아서 보충 수업을 듣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방학에는 보충 수업을 들어요. 네. 수학이랑 과학,
예.
네, 영어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보충 수업을 듣고 있고 또 방학 기간에 또 네. 봉사활동도 좀 해야 되죠.
네, 목소리가 갑자기 축 처지셨습니다. 공부 얘기라니까. 네. 축구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반짝반짝거리시더니.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이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니까 좀 안쓰럽습니다.
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 성남 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찬 방학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남 씨의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과 함께 대학 입학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오셨다는 얘기까지 나눴고요.
네.
그럼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천으로 올라온 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네.
하셨나요?
네, 원래는 제가 운전기사직으로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네, 기사직이 보통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적어도 6시에 다 퇴근을 하더라고요.
저녁 6시요?
네, 저녁 6시. 네.
인천에서도 운전기사를 하셨었나요?
아,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기사직이 6시 이후로 다 퇴근을 해가지고
네.
한 5시 정도에는 퇴근을 해야 학원에 가면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취직한 게 일용직으로 취직했어요.
예.
네, 그래서 프레스 앞에서 그릇을 찍는 일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5시 반에 퇴근을 해서
네.
그다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기가. 어땠었나요?
네. 네. 사실 5시 반에 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인천 터미널역 네, 거기에서 저기 7호선 장승배기역까지 갔었는데요.
한 그럼 꽤 오래 걸리겠어요?
2시간이 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걸 네. 한 두 달 동안 매일 다녔죠. 그러는데 집은 부산이고 인천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했는데요.
네.
숙소에 돌아오니까 11시 반 넘는 거예요. 네, 너무 피곤해서 복습을 전혀 못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때 좀 느꼈어요.
네. 네, 저도 하다못해 퇴근을 하면 저도 뭘 해야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네. 근데 성남 씨는 오죽하면 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하시고 몸도 고될 텐데 저녁에 또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또 기숙사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루에 4시간씩 걸리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면 피로도 정말 심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일과 학원을 병행하신 건가요?
네.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네.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피곤하고 과제는 못하고 그래서 매일 배우는 내용이 다 새롭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모르니까요.
매번 네. 처음 듣는 내용 같은
네.
느낌.
네. 그래서 말했죠. 나 복습이 안 되니까 이거 이렇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보다 내가 복습이 안 돼서 이런 거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네. 야 그게 우지가 부족하지 공부라는 거 우지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두 달 동안 네, 꼬박 다니고 하니까 네.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꾸준히 다닌다고.
그래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하니까 대안학교에 가면 네. 기초수급도 되니까 한번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다.
추천해 주셨군요.
네, 네.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 학원 선생님께서 성남시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네. 그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추천해 주신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여기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급 지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일자리도 없고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제 청년들에게 수급비를 지원해 주죠. 아마 한 달에 대충 한 얼마 정도 나오죠?
네, 제가 부산에서 초기에 네. 적은 기간에 받은 기초 수급이 한 62만 원 받았어요.
많이 네, 나오네요.
거기에 월세랑 네. 네, 관리비를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50만 원 조금 넘어요. 거기에 그 기본 네, 통신요금 이런 게 나가게 되면 본인이 한 30만 정도 쓸 수 네.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또 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이 학생의 뭐 성장 과정과 개성 그리고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말하잖아요. 탈북 청년들만 위한 대안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씨 같은 나이가 25이었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나이가 성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대안학교를 추천해 주신 거고 그럼 그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서 대안학교에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그 추천해 주신 학교로 바로 입학을 하셨나요?
아, 네. 대안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네. 밀행복 통장도 성공해서 그리고 지업 장려금도 성공해서 목돈을 모으고 싶었고요.
그럼요. 돈 중요하죠.
네, 네. 공부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어느 것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제 나이를 보니까 25이었고 네, 지금 시간을 놓치면 네. 공부를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돈은 늙어서 뭐 벌 수도 있고 일생에 해안으로 네. 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공부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 여명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내 인터넷으로 검색을 네. 해보니까 네, 그 숙소도 제공되고 네, 식사도 무료고
학비 같은 거 없나요?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장학금 제도도 있어가지고 또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면 네네네 대학 입시 준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명학교와 상담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네.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확실히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원에 다니면서 좀 공부할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들어가면서 생각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네.
제가 말했듯이 완전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네.
네. 직장 다닐 때는 돈을 버는 게 저한테 최고의 직업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저의 의무였는데요.
네.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공부에만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세심하게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공부니까요.
네.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가 또 궁금해하던 것들을 네,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책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좀 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며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아, 경찰 대학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 엄청 진입 장벽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참, 네.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학이라 했는데 서울대학하고 똑같다 아니면 높으면 더 높다.
예, 맞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될 수 있는 게 경찰대학교만 아니고 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네. 네,
이런 데는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네, 알려진 대학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경찰행정학과 쪽으로 가서 네, 사법 분야의 일을 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대학교 입시 준비는요 문과와 이과로 나뉘는데 국어랑 영어랑 하면 되더라고요. 네, 이과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국어랑 영어 또 기본 과목으로 학계에서 배워주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영어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네 영어도 잘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럼 성남 씨는 이 대학 입학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학 입학 시험을 봐야 될 거잖아요. 남한에서는 이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뭐 수학 능력 평가라든지 수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굳이 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전형들이 많습니다. 성남 씨는 어떤 전형으로 그러면은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국가 차원에서 배려하는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특별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수능 반에도 가입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요.
일부러
네, 그래서 네. 뭐 지금은 수능 활동도 하고 있지만
네,
네 특별 전형을 가는 게 네, 네, 저로서는
그래도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네.
네.
네. 네,
청취자분들께 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한에서는 대학 입학 제도 중 하나로 특별 전형이란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성적 등을 보는 서류 면접. 교수 면접 그리고 대학교 자체 시험 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이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기준과 선발 인원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그 성남 씨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계셨을 때도 공부 욕심이 좀 많았나요?
관심은 많았죠. 근데 엄청
네.
공부 안 했어요.
관심은 네. 많은데 저도, 공부는 안 했다. 네.
저도 이게 똑같아요.
모순되죠.
저도 공부 관심 많습니다. 안 할 뿐이죠.
정말 모순되네요. 네. 이걸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이분들은 관심은 있었지만 공부는 안 한다. 아이러니네요. 네. 네.
근데 또 네. 이제 방금 에디가 이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둘의 내용이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은 원래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11년제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한은 소학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6년에다가 중학교 3년에서 9년이 의무 교육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알아보니까요. 중요한 게 원래 북한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쳤는데 12년제 의무로 바뀌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교육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이 영어의 중요성을 네. 알아보군요.
그리고 이 뭔가 지식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계의 어떤 지식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계의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영어권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북한도 그거를 오히려 그 북한의 국어 시간보다 영어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비중을 확 늘려버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점이 북한도 남한과 유사하게 남한도 고등학교 되면 직업 탐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각종 직업 관련된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유사하게 어떤 직업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기능 수업 같은 거를 또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뭔가 이렇게 남한의 교육 추세와 좀 유사해지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갔다 오셨어요?
아, 공부를 늘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남한에서 공부하면서 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와 좀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어땠나요?
네, 많이 느꼈죠.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도적으로 네. 많이 차이가 났죠. 등교 시간이라든가, 네, 그리고 등록금을 낸다든가. 네, 그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안 내지만요. 그리고 교재들. 네, 그래서 역사, 한국사 같은 교육에서는 또 뭐 역사 인문들에 대한 네, 맞아. 가르치는 내용이 엄청 달랐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도 많이 달랐고요.
네. 네. 이 영국식 발음을 북한에서는 교육하고 네. 남한은 이제 미국식으로 네. 혀를 엄청 굴리죠. 그런 교육을 하는 차이가 있죠.
네.
네, 역사 교육 차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백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다들 백성 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남한에 오니까 다들 왕 중심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어느 왕 때, 어느 왕이 어떤 업적을 세웠고 막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아도 회군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또 교육을 또 그렇게 네.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이씨 왕조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네. 남한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좀 어떤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북한에서는 뭐 백성을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역사를 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학교 네. 다니다 보면 또 대학에 먼저 입학한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 씨는 이 선배들을 만나보셨나요?
네. 저도 선배들과의 만남을 네, 가졌고요. 네. 학교에서 또 정기적으로 그런 미팅 시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다니시는 선배들도 와가지고 대학에 어떤 학과들이 있고 네,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학점부터 취득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학 뭐 PPT를 가져와서 네, 우리한테 보여도 주고 하더라고요.
경찰 행정학과에 그러면 그 진학한 탈북민 선배들도 좀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만나본 분들만 한 서너 명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번에 졸업생들 중에도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탈북민 같은 탈북민 선배들한테 좀 이것저것 많이 챙김을 받았군요.
네. 일단 많은 조언을 들으니까 내가 뭐부터 네. 준비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게 됐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어요.
네. 그 선배들이 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경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했나요?
뭐 경찰 행정학과에서는 뭘 배워주나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무술 같은 것도 배워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네. 꼭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들은 따로
네.
네, 전화 연락하라고 이러면서 명함을 돌려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두 번 만나봤고요. 아직 네. 연락은 못 드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찰차 세 대가 네. 범죄자가 타고 있는 차를 막아가지고 그렇게 범죄자 잡아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또 우리 성남 씨가 중장비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 멋진 장면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뭔가 기술을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다 써먹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테디가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조언을 해주면 또 뭔가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연락을 좀 자주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아직 대학도 들어가야 하고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러면 성남 씨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요? 나중에 된다면?
네. 저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겸손한 경찰? 네.
겸손한 경찰?
네.
성남 씨가 생각하는 그럼 이 겸손한 경찰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뭐 불의하고 네, 악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경찰이 아니고요.
네. 네.
그 순한 양한테는 엄청나게 또 순하고요.
네.
네. 네.
나쁜 범죄 앞에서는 추워도 네. 네. 자신을 사리지 않는 네, 그런 경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청렴하고 솔직한 가식이 없는 경찰이 되는 것이죠.
네. 경찰이 여러 과가 있는데 약간 성남 씨는 형사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과.
네, 그래서 좀 나쁜 이 범죄자들을 네. 혼쭐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네. 좋겠네요.
자, 이제 남한 생활이 4년차 되셨잖아요. 뭐 와서 돈도 벌어보시고 또 공부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 그래도 나는 남한에 와서 이것만큼은 가장 뿌듯했다라는 걸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감탄한 부분이 많고 감사한 부분이 많아서 다 네. 꼽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네, 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네, 저한테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부분이죠. 네, 뿌듯하고.
네.
네, 그것으로부터 여건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일 뿌듯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네. 주민등록증과 그렇죠. 여건이라는 얘기죠.
네, 네.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동등한 자격으로부터 참정권이 주어지고 자유권이 주어지고
네.
네. 청구권이 주어졌다는 게 그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또 의무가 주어진 거겠죠. 네, 이런 게 누구하고도 네, 뒤처지지 않는 거라서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다음은 네. 저의 노력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나만의 잘 왔다라고 생각될 때가 그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갈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수 있다라니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에 약간 좀 복받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 씨가 이제 올해 첫 번째 저희 도전자지 않습니까? 네, 좀 이제 새해니까 올해 소원이 있다면 궁금한데요. 어떤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요?
그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네, 힘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이 지속되고 연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대학에 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딱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자면 네, 자기 안에 자존감 하나하고 누군가의 기대만 있다면 우린 인생 살아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자기 안에 자신감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네.
그 자신감 잊지 말고 그리고 주위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네. 기대를 잡고 꼭 네.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부디 몸 따뜻하게 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탈북 청년 박성남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청년 성남 씨의 도전이 새해를 맞이한 청취자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성남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세븐틴의 히트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